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눈이 밤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뭐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잘 모르니까요. 눈이 이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되게 무거웠다고, 그래서 아침에 본당 주변에도 나무들이 이렇게 부러진 가지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때문에 주변에 정전이 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도 반쯤 정전이 돼가지고 어제 토요일 저녁 미사, 5시 미사, 오늘 아침 미사까지는 사실 마이크 없이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소리를 저딴에는 소리를 지르시다시피 해가지고 미사를 드렸는데 잘 안 들리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미사 전에 우리 사목회 총무님이랑 홍보부장님이 하여튼 뭐 선 길게 뽑아오셔가지고 이 마이크를 이렇게 살려놓으신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정전이 된 데가 조금 있으신지 뭐 누구 말씀으로는 모시서서 미사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어쨌든 이번 주일은 뭐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미사를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장소는 타볼산이라고 하는 장소, 복음에서는 어떤 산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볼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 변모의 그 산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 산은 정상이 600m 조금 안 되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법 높은 산이죠. 이 산은 그 산맥을 형성하면서 그 산맥 한자락에 하나의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한국의 그 제주도의 오름처럼 그 자기 하나만 솟아있는 단독 산입니다. 타볼산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정상에서 동쪽으로는 요르단 계곡과 골란 고원이 보이고, 이쪽이 갈릴리아 호수가 있는 쪽이고요. 남쪽으로는 널따란 이스라엘 평야가 쭉 있다가 그 평야 끝트물이쯤에 멀리하고 있는 산악지역이 보입니다. 그 산악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나자렛 지방과 카르멜산이 보이고, 이 카르멜산은 구약 엘리야 예언자가 수십 명의 바알 사제들과 함께 그 제단을 가지고 싸웠던 그런 산이고, 북쪽으로는 갈릴리아 산악지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그 광경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곳인데요. 저는 신학교 부재반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한여름에 갔습니다. 거의 진짜 죽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데를 가가지고 저는 타볼산을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구글 지도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 구글 지도에서 정말 좋습니다. 예. 이스라엘로 가서 그 다시 타볼산으로 가셔가지고요. 그 스트릿뷰를 켜가지고 타볼산 기념성당 옆에 붙어있는 양쪽 전망대에서 산의 전경을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내려다 보실 수가 있죠. 뭐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저는 가끔 하는데 이걸 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랜선 성지순례가 저 개인적으로는 비용 면에서 체력 면에서 훨씬 더 유용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더라도 이 정도 돌고 나시면 타벌산 올라가시면 볼 체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보고 갑시다가 되는데 이 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정확하게 편안하게 넓게 보실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구약시대 타볼산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이사갈, 납달리, 지불론 지파의 경계가 만나는 장소였고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그 땅의 토착민족이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가나안족들이 섬기던 바알 신전이 있던, 그래서 오늘 복음과는 의미상 대립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연서 중에 호세아서에서 이 타볼산이 한번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제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주의를 기울여라. 임금의 집안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공정을 세워야 할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미츠파에 친 덫, 타보르에 펼친 그물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생각 안 하고 보시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구분이죠. 여하튼 이 산이라는 장소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무언가 거룩한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산의 웅장함과 땅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의미가 그렇게 사람과 신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로 이렇게 산을 자리매김하게 하죠. 그러한 신성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기간 중에는 유일하게 잠시 잠깐 인간이 되어 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살짝 돌아가신 듯합니다. 심지어 구약의 굵직한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죠.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기 복음은 그냥 가는 게 없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그 구약이 두 가지 정신이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정신과 예언자의 정신, 이게 구약의 두 축입니다. 근데 구약 정신의 율법 정신의 대표자가 모세가 되고 모세 오경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자 정신의 대표자가 엘리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와 이 복음의 중심인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어쨌든 같이 갔던 몇몇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고 나중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베드로 사도는 기어코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냥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내뱉은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무런 이야기나 바친 것일까요? 복음이 그런 헛소리를 기록해 놓을 만큼 이렇게 가볍지는 않잖아요. 성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헛소리처럼 보이더라도 그 말에는 그 말을 뱉어내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든 담겨있기 마련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때의 가치관의 상태, 신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하늘을 땅에다가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땅이 좋다라고 여기고 하늘에서 오신 그분들을 땅에다가 지금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저지르게 되는 영적인 실수의 주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땅에 매이게 되면 죽음은 언제나 두려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속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몸과 물리적 세상 너머의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언제나 몸 다음의 일이고 물질 다음의 일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한국의 속담은 몸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너머의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그러한 태도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앞에 그 태도보다는 덜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그 덜 일반적인 것, 노력이 필요한 일, 그리고 물질과 세상을 넘어서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공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땅에서 해방되게 되면 죽음은 절벽이나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문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죠. 오늘 이독서 디모테오 2세에서 그런 의미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과정, 몸과 세상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 어려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내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기 파괴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믿고 살던, 기존에 믿고 살던, 또 기존에 의지하고 살던 일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오늘 일독서했던 창세기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몸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대로 따르죠. 우리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성당 공동체는 제가 뭐 온 지 이제 석 달째인데요. 그래도 뭐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신앙의 열정을 지닌 공동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자기 파괴의 정신이 우리 본당의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의 분위기의 바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본당의 분위기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신앙의 열정들이 남다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역대 신부님들도 뭐 몇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지 한 번씩 식사자리에서 은근히 저에게 종종 자랑도 하십니다.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본당들과 한국의 다른 본당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본당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는 본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성당만의 이 독창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다른 공동체와 비교 없이 오로지 우리 본당만의 독창성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느 분의 말씀처럼 단지 젊은 세대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의 말씀처럼 대체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 아니면 또 다른 분의 말씀처럼 성격들이 대체로 부드러워서 그러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의 말씀처럼 잘생기고 이쁜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신지? 다 들은 말입니다. 예. 근데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고 근데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단편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의 그 모든 익숙함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떠나간 것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이 개척자의 정신이 그 열정의 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것을 찾게 되면 고생은 당연히 배가 되고 그 배의 배가 되죠. 그 고생과 고통이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고 그 깊이가 신앙의 열정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저는 나름 정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고생의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본당 공동체를 보고 저는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생 없이 고통 없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안타깝게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마저도 이 자기 파괴라는 고생을 끔찍하게 시키시죠. 그래야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신을 인간으로 강등, 백의종군 이런 말로도 다 표현되지 않는 격화를 시켜서 세상에 보내셨죠. 아들마저도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만 하느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말씀은 오늘 변모사건 때도 있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느님이 심술꾼이라서 일부러 당신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개개인을 어려움으로 고생을 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겸손은 결국 고통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 고통의 과정을 우리는 신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사실 하느님은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근거는 교회 안에서 그 숱한 아름다운 순교자들의 삶이 그러한 신앙의 순리를, 이 신앙의 고통의 순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통 안에서 하느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도 꼭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뤄낼 수가 없죠.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그렇게 처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으로 돕고 도와주면서 서로가 또 그렇게 하느님을 깨달아가는데 의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본당 공동체를 여태 그래 오셨던 것처럼 또 잘 유지시키고 만들어 가시길 바라봅니다.